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의 이름은 빈이고요. 저는 이 윌링던 교회의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주제는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그 소망을 주님 안에 두자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그 날짜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날이 생일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생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겠죠. 이 날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날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에게는 작은 한 걸음, 인간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달 착륙을 목격하고 자란 그 모든 세대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려진 이 땅, 이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이제 그 미지의 우주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달을 갈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상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에게는 한계가 거의 없어졌으며 이것은 모두에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을 오늘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울음,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울음, 기다림, 소망. 시편 130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전에 올리는 노래의 15곡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봉헌제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언덕을 오를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시편 130편은 7편의 그런 회개의 시편 중에서 중 하나인 고백, 뉘우침, 용서의 시편입니다. 또 다른 회개의 시편은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요점인 crying, 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분들 위해서 제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살펴봤습니다. 아기들이 뭔가를 원해서 울 때 눈물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훈련되지 않은 그 눈에는 그저 원하는 것을 소리 지르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너무나도 마술과 같이 울음이 멈춥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울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진정한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의 단어는 depths, 깊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울고 있는 곳은 깊고 어두운 곳으로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그 단어는 깊고 위험한 물로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유대인들이 땅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을 한다면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깊고 어두운 물이 되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고백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이던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를 했죠. 지난달 6명의 젊은 기독교 청년이 작은 비행기인 세스나에 탑승을 했습니다. 캘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중 한 청년이 세스나를 조종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륙 후 30분 정도 지나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여 6명의 청년 모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6명 중 3명은 결혼한 상태였는데 둘은 1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한 명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청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중 한 명의 아내는 예전에 제가 캘거리에서 함께한 공동체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절망의 깊은 곳에 있을 것이며 아마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법은 없다라고 아마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깊은 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여호와의 한 분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이외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구명보트 위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 구조를 위해서 구조용 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도 또 깊은 곳에서 구할 수가 없고 인기도 깊은 곳에서 구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도 깊은 곳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구해주려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무료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거래 조건이 있는 걸까 또는 믿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의심을 이제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믿는 것이 정말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뒤집어서 아무도 좋은 보상의 자격이 없으며 모든 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그것은 값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이룬 일에 믿음을 두라고 말하며 그것은 값없고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가 거리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저 너머 어떤 어려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이쪽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 한때 알았던 그 구주와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거나 팟캐스트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데요. 교회 경험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길 저는 원하고요. 교회 문을 지날 때마다 심판받는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항상 선하게 행동하고 미소 지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인생의 4분의 1 정도를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를 떠났고 제가 알던 그 유일한 집을 떠났습니다. 교회 건물 안으로 다시 발을 딛기까지 10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것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분들이 저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할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께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해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집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저희 부모님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극복해야 할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가끔씩 밤중에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지나가다 보면 제 집에 앞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일회성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희 집 앞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가 있고 불을 끄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밤중에 집 옆을 지날 때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이 그것은 어머니가 켜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며 또 그것으로 제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하셨던 것입니다. 제 손에 든 이것 성경은 여러분에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빛이며 이 페이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그분과 가까울 때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증명되었습니다. 매 순간 그분께서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이 여러분을 올바르게 대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그 삶에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이곳에는 여러분을 윌링던이라는 가족으로 환영해 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2절의 끝에 나오는 자비, mercy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앉아있는 모습으로 가장 잘 해석됩니다. 제 상상 속에서는 한 어른이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째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0편에서 구조나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지입니다. 이 자비라는 mercy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몇 가지의 다른 변형이 있지만 여기 130편에서는 자비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편 51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면 제목에서 시편의 맥락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또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자원봉사 중 누구에든 문의하시고 그들에게 패스터 빈의 성경 탭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해주세요. 성경에 따르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윗 왕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다윗 왕을 그의 죄와 대면하게 하고 그렇게 다윗 왕은 자신의 간증으로서 시편 51편을 쓰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행한 그 행동의 무거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가장 먼저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자비라는 단어는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시편 130편 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적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셨으며 또 그분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 머물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에 머물러 울게 해도 되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그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예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들이 10대가 되면은 어떤 새로운 아픔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경고를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메뚜라타운으로 놀러 나갈 것이고 또 바로 나가기 전에 제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이 아이들은 저에게 뭐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나갈 때 바로 돈을 달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하자면은 그때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아이들이 10대 가는 시점에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영화 한 편 보려고 20불이 아닌 한 100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뇌가 없는 정말 돈비처럼 그 아이들에게 돈을 주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제가 힘들게 일했다는 것과 또 그들의 주머니에 100달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100달러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아마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제 주머니이겠죠? 요점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3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if, 만약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록해 두셨다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서 있을 수조차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자신의 질문에 시편 기자는 3절에서의 자신의 질문에 4절로 답을 합니다. 이 4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두 단어는 하지만과 있다입니다. 여기서 첫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의 깊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 관계에서의 잠재적인 그런 파국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주 예수님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올바르게 번역을 제가 한다면 그러나 주 예수님과 함께 용서가 있다라고 번역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 왔든 또 무슨 일을 현재 하고 있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마지막 단어 4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마지막 단어는 feared, 경외입니다. 여기서의 이 경외라는 단어는 무서움을 뜻하고 있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경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경계에 alert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 타기 전에 승무원이 안전 절차를 안내하며 비상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포인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상구 위치를 승무원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가 있죠. 그런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도 같은 생각이 적용됩니다. 성경과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또 그 출구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용서를 찾으려 하거나 또는 지시대로 출구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 어떤 것도 그 출구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출구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림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많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과 아침, 또 그 다음이 파수꾼과 아침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체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벗어나고 울음을 멈추고 또 죄악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가가지고 스타벅스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볼까요? 가장 짧은 줄을 찾아보죠. 또 고속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있을 때 가장 빠른 길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기저귀를 떼면 언제 걷게 될까? 그리고 또 걷게 되기 시작하면 언제 혼자서 먹을까? 그렇게 또 스스로 먹기 시작할 땐 또 언제 직장을 구해서 집을 떠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을성 없이 이렇게 계속 참을성 없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지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브라이틀링 이머전시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15,000에서 $25,000 사이의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저 한번 만져보게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계가 특별한 이유는 예를 들어 만약 하이킹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시계의 비상 코드를 뽑으면 비상 신호가 위성을 통해 긴급 서비스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이 비컨은 정확한 위치를 보내주어서 구조팀이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더 좋은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이킹을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요점은 비상 신호를 작동시켜도 여전히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안심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는 19세기에 활동한 미국의 크리스천 변호사였습니다. 호레이시오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이 4살 때 열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1871년 10월에 그 시카고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1873년에 그는 아내와 네 딸을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전도사인 D.L. 무디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앞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배가 침몰하여 그네딸 모두가 사망하고 유일하게 아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픔의 깊은 곳에서 호레이시오 스페퍼드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도록 CJ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순간 도움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큰 안도감을 주는데 시편 기자는 이를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이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밤에 도시를 지키는 군인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밤새 깨어 있어야 했고 아침에야 마침내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깨어 있을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다릴 것이지만 아침이 오고 또 결국 안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안도감이 찾아올까요? 마지막 저의 요점은 소망입니다.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 신실하신 사랑, 구원, 구하시다가 있는데 제가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이 두 단어는 풍성함과 모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잘못으로 기진맥진하고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결코 지치게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분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음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죄를 떠안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저는 오늘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곧 호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마 이야기는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것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가 많았던 저의 그 10대 시절에 저는 어머니와 정말로 많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정말 셀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이 한 번의 말싸움은 정말로 심각했고 저는 그 말싸움 가운데 중간에 어머니에게 엄마가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에게 제가 문전을 부탁을 하고 어디론가 내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 제가 좋지 않은 짓을 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가는 동안 그 차 안에서는 굉장히 매우 조용했지만 우리 앞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도로 앞차량에 충돌할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엄마가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엄마는 제가 다치지 않도록 발을 뻗었습니다. 저는 앞보다는 옆을 보느라고 볼 수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앞쪽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계속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하고 팔을 뻗쳐서 저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난 엄마가 싫어라고 말한 지 30분도 안 된 그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아들을 구하려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 또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말을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리고 어떤 의심도 없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팔을 벌리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팔을 벌려 저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울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그 충만한 성령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삶은 깊은 곳 밖에 보이는 이 모든 삶은 아마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테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떠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곁으로 이 집으로 다시 부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나쁜 기억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닌 예수님께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알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용서받음을 알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어머니와 조카와 친구와 직장 동료들 모두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그 깊은 곳에서 절규하며 헤매고 있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 나오기 전에 이 앞에 저희 기도팀인 저희 장로님과 또 목사님 분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1번 당신은 어떤 일에 용서가 필요한가요? 2번 예수님을